네, 안녕하세요. 스탠포드 대학교 전자공학과에서 양자 컴퓨터를 연구하고 있는 최준이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컴퓨터부터 잠깐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컴퓨터는 대부분 반도체를 기반으로 전기적 신호를 이용해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연구하는 양자 컴퓨터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중성원자라는 아주 작은 원자들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방식의 컴퓨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원자 하나하나를 공간 속에 아주 정교하게 붙잡아 놓고 그 원자들을 정보의 기본 단위로 사용하는 컴퓨터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처음부터 어려운 물리학 이야기나 복잡한 수식으로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신에 아주 유명한 확률 게임 하나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몬티홀 문제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문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문 뒤에는 최고급 자동차가 있고요. 나머지 두 개의 문 뒤에는 염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문 하나를 고르면 자동차의 위치를 아는 사회자가 나와서 남은 문들 중 염소가 있는 문 하나를 일부러 열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문 두 개가 남겠죠.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선택을 바꾸시겠습니까? 그런데 문이 세 개일 때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스케일을 확 휘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문이 100만 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 중에 딱 하나, 딱 문 하나 뒤에만 자동차가 있고 나머지 99만 9,999개 뒤에는 전부 염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딱 고른 문 뒤에서 자동차가 있을 확률은 100만 분의 1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정답을 알고 있는 사회자가 여러분이 고른 문을 제외하고 나머지 문들 중에서 염소가 있는 문을 99만 9,998개 전부를 열어줍니다. 자, 이제 닫힌 문은 딱 두 개만 남았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고른 처음에 고른 문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자가 끝까지 열지 않고 남겨준 문입니다. 자, 다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선택을 바꾸시겠습니까? 이때는 당연히 선택을 바꾸는 것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처음 선택이 맞았을 확률은 여전히 100만 분의 1이지만 선택을 바꾸었을 때 자동차를 얻게 될 확률은 100만 분의 999,999입니다. 그렇죠? 사회자가 틀린 가능성들은 눈에 보이게 지워둔 덕분에 정답이 훨씬 더 또렷하게 보이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양자 컴퓨터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세계에서는 이러한 사회자가 따로 없습니다. 컴퓨터 안에서 누군가가 중간에 나타나서 아, 이 문은 자동차가 아니라 염소입니다 라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양자 컴퓨터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수많은 가능성을 다룹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100만 개의 문이 다시 있고요. 그 중에 자동차가 있는 문을 찾아야 되는 게 게임의 룰입니다. 고전적인 컴퓨터라면 문을 하나씩 하나씩 열어보면서 가능한 후보들을 차례대로 검사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이 가능성들을 파동을 이용해서 다룹니다. 산에서 마치 소리를 지르면 산을 맞고 튕겨나온 소리가 여러 방향으로 메아리처럼 들려오듯이 양자 컴퓨터 안에는 수많은 가능성이 파동처럼 동시에 퍼져나간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가능성들이 문제 속 선택지들과 상호작용을 한 뒤에 다시 메아리처럼 겹쳐져서 돌아옵니다. 처음에는 정답과 오답이 한데 뒤섞여 있습니다. 마치 100만 명이 동시에 고함을 지르는 것처럼 아무것도 구분하기 어려운 복잡한 소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그 다음에 있습니다. 아주 잘 설계된 양자 알고리즘은 오답에 해당하는 가능성들은 서로 상쇄되어 희미해지도록 만들고 정답에 해당하는 가능성은 서로 힘을 보태서 더 또렷해지도록 만듭니다.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떠올려 보시면 좋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은 듣고 싶지 않은 소음은 줄이고 듣고 싶은 소리는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양자 컴퓨터의 알고리즘도 이와 비슷합니다. 틀린 답으로 향하는 가능성은 줄이고 맞는 답으로 향하는 가능성은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우리는 양자 컴퓨터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즉 메아리가 가장 크게 돌아오는 것 같은 문을 열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의 답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중요한 점은 양자 컴퓨터가 모든 답을 동시에 보고 그 중에 정답을 골라내는 마법 같은 기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양자 컴퓨터는 많은 가능성을 동시에 만들어 놓고 그 가능성들을 서로 간섭하게 만든 뒤 정답이 나올 확률을 크게 키워주는 아주 특별한 기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양자 컴퓨터를 실제 현실에서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바로 그 일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양자 컴퓨터를 실험실에서 실제로 구현하려는 실험 물리학자이자 공학자입니다. 제가 연구하는 방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성 원자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원자처럼 아주 작은 세계는 우리가 일상에서 익숙하게 경험하는 물리 법칙이 작동하지 않고 그것으로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특별한 세계는 양자 역학이라는 아주 독특한 규칙을 따릅니다. 따라서 양자 컴퓨터를 만들려면 이런 양자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진짜 물체를 컴퓨터의 부품으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자 자체를 컴퓨터의 부품으로 쓰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컴퓨터는 결국 우리가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에 따라 계산을 한 뒤에 그 결과값을 돌려주는 기계입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원자에게 어떻게 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원자와 대화하는 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사람과 대화할 때는 말과 글을 사용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컴퓨터와 대화할 때는 키보드와 마우스 그리고 컴퓨터 코드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원자는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원자에게는 원자만의 언어가 있습니다. 바로 빛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아주 정교하게 제어된 레이저입니다. 레이저는 원자에게 말을 거는 도구입니다. 특정한 색깔, 즉 특정한 파장과 세기의 빛을 원자에게 쬐어주면 원자는 그 빛에 반응합니다. 어떤 레이저는 원자를 허공에 붙잡아두고 어떤 레이저는 원자의 상태를 바꾸며 명령을 내립니다. 또 어떤 레이저는 계산이 끝난 뒤에 원자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읽어냅니다. 실제 실험실에서는 먼저 원자를 외부 환경으로 철저하게 보호를 해야 합니다. 주변의 공기 분자와 부딪히기만 해도 섬세한 양자 상태가 쉽게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주 공간보다 더 깨끗한 초고진공 장치를 만들고 그 안에서 원자를 절대 0도에 가깝게 아주 차갑게 식힙니다. 이렇게 아주 차가워진 원자들은 거의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느려지고 비로소 레이저와 대화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레이저라는 빛의 언어로 원자에게 명령을 보내면 원자들은 양자역학적인 규칙에 따라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상태를 바꾸게 됩니다. 즉, 원자에게는 빛이 곧 언어이고요. 레이저는 그 언어를 말하는 우리의 목소리입니다. 결국에 원자로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다는 것은 단순히 작은 물질을 가져다 놓는 일이 아닙니다. 원자를 붙잡고 배열하고 빛의 언어로 말을 걸고 계산을 시키고 그 대답을 읽어내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작은 양자의 세계와 대화하는 방법을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이쯤 설명해 드리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럼 양자 컴퓨터는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지금 우리가 당장 쓸 수 있는 단계인가요? 지금의 양자 컴퓨터는 매년 놀라운 발전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은 실수도 많이 합니다. 실생활에서 널리 쓰이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을 척척 해결하는 어른이라기보다는 이제 막 걸음마를 떼고 빠르게 배우고 있는 아이에 가깝습니다. 이 아이는 아주 영특하지만 동시에 매우 예민합니다. 주변 환경이 조금만 흔들려도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아이처럼 양자 컴퓨터의 부품인 원자도 아주 작은 진동, 온도 변화, 자기장의 흔들림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자에게 보낸 명령이 흐트러지고 계산에도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날 양자 컴퓨터 연구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이 아주 예민한 아이가 더 정확하게 듣고 더 오래 기억을 하고 더 안정적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최근에는 이 과정에서 AI, 즉 인공지능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AI를 양자 컴퓨터를 도와주는 선생님이나 부모님 같은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실험 데이터를 보면서 오류가 어디에서 생기는지 찾고 레이저가 주는 명령을 더 정밀하게 조정하면서 잡음을 줄이는 방법을 제안을 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AI가 모든 문제를 마법처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복잡한 양자 컴퓨터의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하고 실험 장치를 더 정밀하게 조정을 하고 또 오류가 어디에서 생기는지 찾는 데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이 작은 원자들로 만든 아직은 서툰 아이 같은 양자 컴퓨터가 충분히 자라나면 지금의 컴퓨터로는 풀기 어려운 문제들에 도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소개드린 몬티홀 문제와는 달리 모든 사람이 같은 자동차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자동차가 정답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전혀 다른 선물이 더 소중한 정답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대에는 단순히 많은 정답을 외우거나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능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알려진 정답을 찾고 정리하는 일은 슈퍼컴퓨터나 AI가 점점 더 잘하게 될 것이고 아주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정답을 찾는다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신 우리에게 더 중요해지는 능력은 이렇게 복잡하고 소음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 문제인지 알아차리고 스스로가 행복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힘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어떤 선택이 나를 오래 행복하게 움직이게 하는지 묻는 힘 말입니다. 저 역시도 처음부터 양자 컴퓨터를 연구하는 사람이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제 삶의 수수께끼를 풀어간다는 마음으로 여러 문을 두드려 보았고 그 과정에서 소음은 조금씩 줄이면서 제가 좋아하는 소리는 키워가면서 제가 좋아하는 것과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오래 붙잡고 싶은 질문이 무엇인지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실험실에서 원자에게 정확한 빛의 언어로 말을 걸어야 하지만 비로소 소음 속에서 원자가 보내오는 메아리를 선명하게 들을 수 있듯이 우리의 교육도 연구도 행복한 삶도 결국 좋은 질문을 던지는 데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품고 드넓은 세상과 끊임없이 대화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자기만의 답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경험이 많은 어른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아마도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가능성과 소음 속에서 각자에게 소중한 답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언젠가 스스로 열어볼 문 뒤에 자기만의 소중한 보물이 남아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그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해야 할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양자 컴퓨터를 만든다는 것은 아직 잘 모르는 작은 세계와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여정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실험실에서 그 작은 세계의 언어를 배우고 아직은 서툰 아이 같은 이 기술이 언젠가 더 큰 문제에 도전할 수 있도록 키워가고 싶습니다. 지금 실험실 안에서 조용히 속삭이고 있는 원자들의 작은 목소리가 언젠가 인류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큰 울림과 메아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